오늘 읽은 이 잠언 22장의 말씀은 주로 선택에 대한 말씀이 그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매일처럼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 선택의 기준을 보면, 선택하는 판단의 중심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도 알수 있고,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도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 줄수 있다고 봅니다. 신앙이 좋다, 훌륭한 믿음으로 산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할수 있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결정하는가를 두고 보면, 정말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의 가르침 따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는 것인지가 잘 드러나지게 되기 때문에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처음 1절 말씀해 보시면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라.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명예라는 말에 대해서 다소 거부감이 있습니다. 뭐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감투에 대한 건 너무 추구하고 어떤 자리를 탐하기는 하는데 그 자리에 걸맞는 헌신과 봉사나 기여는 없으면서도 자꾸 자리만 생각하고 욕심내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명예욕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는 자기 이름에 대한 공명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평가 받는 것. 그것이 명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과 사람들의 좋은 평가라고 하는 이 명예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택하는 것이 길게 보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한 지혜로운 선배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가장 적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에게 무엇이 더 이익인가를 두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택의 기준이 자기 욕심이 되어버릴 때가 많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좀 이익이 적은 것이랄지라도 바른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옳은 평가,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늘 선택해라 하는 것이 1절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패역하게 사는 것과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부러뜨린다, 굽게 만든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진리를 굽게 만드는 일이죠. 말씀을 곡해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입장을 강변하고 다른 사람들을 강압하기 위해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그런 패역한 길을 걷다가 보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많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옳지 못한 사람들과도 손잡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양심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영혼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영혼이 오염되지 않게 지키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기라고 했습니다. 참된 지혜란 영혼을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보존하는 것인데, 패역하게 살아가다 보면 진리를 거슬려서 악용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오늘 말씀해 보신 가시와 올무가 그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이 고통은 높은 차원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저급한 고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고통이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양심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괴로움과 고난입니다. 낮은 차원의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거슬러 살아가다가 화를 당하는 것, 저급한 차원의 낮은 차원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인생을 오욕되게 만들기도 하고 세상의 일을 위해서 진리를 거역하고 거슬려 살아가는 일을 행하다가 오히려 자기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서 진리를 따르기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참 지혜로운 것은 또 의로운 길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생존 방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과거로부터 농경시대 때부터 부모가 하는 일이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산에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오랜 전통적으로 부모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일들과 함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도리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건면성실한 직업정신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의로운, 공의로운, 정의로운 생활을 해나가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합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한 가지를 국한하지 말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신앙으로 살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건면성실한 인생을 경영할 줄 알고 사회적으로는 정의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아는 이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점이 그것이나 그 사람의 신앙과 정신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이하에서는 우리가 금지해야 될 네 가지 악덕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13절 말씀에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 게으르게 사는 것도 다 자기 선택이겠지만 성경은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내셨다고 말하면서도 게으른 것이 결코 미덕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자기의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이고 또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기 삶에 대한 성실한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말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신 데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들 왕 앞에 설 것이 귀찮은 사람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면 능숙해지겠습니까? 능숙해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술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 번역에는 네가 자기 일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능숙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삶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이런 삶을 말하면서 게으름이 인생의 악덕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둘째는 음녀의 유혹을 피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이런 데 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경우를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런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큰 삶의 화를 당했던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음녀의 유혹을 받는 것이 인생의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을 가리켜 금지했습니다. 힘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거나 억압하거나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편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고 그런 사람 압제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연약한 자를 홀대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악덕 중에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강한 자 앞에서는 매우 비굴해지게 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그 모든 화풀이를 다 하려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비겁한 자세.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살아서 강한 자 앞에서도 담대해야 되고 약한 자를 볼 때마다 형제의 고통을 느끼면서 긍휼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를 잘 품고 노를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도 말고 울분하는 자와는 동행하지도 말아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24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다시 재경고하면서 쉽게 노하는 것이 결코 덕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올바른 선택의 결과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과 이런 쉽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이런 화를 벌컥벌컥 잘 내고 모든 일에 분노하고 폭력적이 되고 언어가 거칠고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도 물들까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이런 세상 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개인의 권리나 또는 이런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향상된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쳐나가는 시대이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 침착하게 분노로 대하는 대신에 침착한 자기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을수록 나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인생의 동력을 할지를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라. 음란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거만한 자세로 세상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쉽게 분노 품는 그런 일들 하지 말아라. 해서 우리가 금지해야 될 몇 가지 악덕이 무엇인 가르치고 늘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옳은 편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렇게 칭찬하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때마다 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선택 한 가지 한 가지 결정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참 잘 결정했다 참 지혜롭게 판단했다 그렇게 주님께 칭찬하실 수 있도록 판단의 기준이 항상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